말씀을 쫓다가 중도에서 멈추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삶의 가치와 기준이었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간 자신의 방식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고 다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시발점은 말씀을 쫓는 순종을 멈추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쫓는다는 순종은 단순한 의무감, 책임감 이상의 것입니다. 말씀을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사춘기를 잘 통과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어릴 때 아이들에게 과격한 폭력이나 언어의 폭력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사춘기 때를 통과할 때 힘들어하고 부모에게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의 교제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단순한 의무감, 책임감에서 드린다면 그런 순종은 참 순종의 의미, 즉 말씀을 쫓는 그런 삶과 대조되는 그 삶의 의미를, 그 순종의 의미를 모르는 무미건조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의무감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사랑이라면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을 해본 사람은 순종이 때로는 힘들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려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말씀을 쫓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에서 실패한 후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삶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회개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갔나요?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는데 말씀을 다시 쫓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개했는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별반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회개의 시발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간 것을 이제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고치고 자기가 나아가는 어떤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궤도를 다시 잡아서 움직이게 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굽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들어가서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 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이 자기를 기다렸었고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힘든 삶이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이처럼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의구심을 날 정도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자기 아내를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 잘못하면 이제 바로의 아내가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결국 다시 찾고 난 다음에 그는 무엇이 자기 삶 속에서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산다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말로 고백하는, 그 말로 고백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 자신을 보고 깨닫는 영적인 자각하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는 그 깨달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지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무엇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정말 잘못됐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며 살았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국 가나안까지 왔었는데, 이제 가나안에서 있다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철저하게 가뭄, 자기가 닥친 현실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철저히 완전히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말씀을 쫓다가 멈춘 사람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쫓다가,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쫓다가 순종하다 멈춘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어느 일순간에 우리가 멈춰버리면 한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적인 사람 같은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돼요. 참 인간적이다. 저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쫓다가 멈추게 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옛적 옛사람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굉장히 육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육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인간적이게 되죠. 이렇게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철저히 애굽에서 실패를 했어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쫓다가 멈춘 사람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실패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다가도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아닙니다. 말씀을 쫓다가 멈춘 사람은 그의 삶은 완전히 100% 실패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다가 멈췄는데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괜찮,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실패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인식하고 첫 번째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하란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을 때 그가 발붙을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업을 유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곳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이 너와 네 자손에게 줄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어김없이 기억하고 그는 대번에 애굽에서 실패를 뒤로하고 애굽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을 내야 돼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것이라면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려움, 우리가 흔히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고난이다, 시련이다, 또는 징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징계와 시련은 다른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게 시련이지만,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히 인간적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삶은 시련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였어요. 징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징계였어요. 불순종으로 인했던 징계였죠. 그 징계를 그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은 그 징계를 시련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무엇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징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징계가 징계가 아니 시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징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미스해버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나가면 징계는 끊임없이 또 다른 징계로 연속적으로 깨달음을 갖게 될 때까지 계속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바로 징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징계를 하나님의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징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결국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징계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시발점이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바로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도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 요즘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은 네게브라고 그러죠. 이 네게브라는 것은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금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의 지명입니다. 네게브. 그게 남쪽 지역이에요. 결국 지금 롯도 함께 그 아내와 아브라함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남방 네게브, 바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을 보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이제 가나안 복지, 약속의 지역이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 축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약속의 땅, 약속의 지역에 이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4절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바로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처음 단을 쌓은 곳을 왜 썼어요? 하란에서 그가 말씀을 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를 했었죠. 근데 다시 그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미스했던 것,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을 그가 놓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 놓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했던 예배도 완전히 놓쳤습니다. 말씀을 쫓는 순종의 삶과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는 그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쫓았더라면 그가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원상복구하고 다시 예전에 했던 행위를 다시 되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남방, 이스라엘 지역 남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처음 행위를 다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쫓은 순종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쫓는 삶은, 순종의 삶은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아니 세 가지를 잃어버렸던 것.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쫓았던 삶,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 이 세 가지를 그는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이요, 회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삶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깨달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처음 잃어버렸던 행위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시록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이에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행위, 주님을 향해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렸던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냐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사랑,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마음들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려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타성에 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삶도 살지도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벌써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 사랑도 다 회복하지 못,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아갔던 그런 삶을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33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그의 궤도를, 인생의 믿음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 자체가 영원한 실패는 아닙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failure is permanent in the school of faith. 믿음의 학교에서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된 이후에 믿음의 학교에 들어 입학했습니다. 이 믿음의 학교에서는 영원한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실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회개를 하고 다시 말씀을 쫓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말씀을 쫓고 있는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참 예배자로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의 그러한 마음이, 열정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았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러한 마음들,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이 마음들을 사랑의 마음들,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봉사를 해도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의 가장 정가운데는, 가장 회복을 시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처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지금 놓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본질적인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는 회복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그 사랑이 다시 리뉴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암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회복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어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들어섰을 땐 그 복종하던 것을 멈추었어요.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이 아브라함의 자기의 삶에서 실패와 성공이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걸 그는 여기서 깨달았죠. 그가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을 떠났을 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그 말씀을 쫓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영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패를 경험해서 있던 그가 이제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합니까? 첫 번째는 그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쫓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네게브 남방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그의 어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의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다시 처음 그런 상태로 돌아왔다, 그 처음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가 이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남방적으로 간 것은 하나님과 관계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돌림이 있을 때, 다시 옛 그런 신앙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고 말씀을 쫓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바로 하려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그 다음에 말씀을 쫓으셔야 돼요. 말씀을 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이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터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애굽에서의 삶은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어려움이었지만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와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까지 회복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쟁의 요소였고 다툼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6절에 보면, 5절서부터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과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하고 말씀을 쫓아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까지 회복이 되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가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다툼이라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툼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갈등의 문제, 이런 다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인간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이 갈등의 문제, 갈등의 다툼은 끊임없죠.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난 다음에 이 다툼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으면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하는 문제가 되죠.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문제는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문제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고 애굽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삶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는 좀 달라요. 예전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생긴 문제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인정하고 말씀을 쫓다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생기는 문제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다릅니다.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문제와 같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지만 이번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문제를 다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보게 될까요? 이 다툼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거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사회에서 이 다툼이 있죠. 근데 또 이 다툼이 누가 가장 이것을 노리고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삶 속에서 누가 이 다툼을 가장 조장하고 이 다툼을 가장 좋아하는 이가 있을까. 영적인 세력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갈등의 문제가 결국 어떻게 분란이 되고 싸우고 갈라지고 이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다툼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마귀가, 우리 일단 마귀는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왜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까, 그걸 먼저 보여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비틀어지고 다투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오면 자기가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주님 사랑한 처음 사랑도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상처의 마음, 쓴뿌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린다고, 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봉사에도 봉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누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믿음 하지만 그 관계 못지않게, 하나님과 관계 못지않게 이 인간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건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을 내서 정말 온전한 right relationship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관계를 건들면 다 쓰러져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가 다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한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뉴욕에 있는 교회, LA에 있는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 어디든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아니 세계 흩어져 있는 한국 교회, 아니 미국 교회도 보세요. 다툼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으려면 분쟁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일어날만 해도 그 다툼을 삭혀버려야 돼요. 지금 이 롯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지금 이전에 지금 애굽에서도 있었고 하란에서도 있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애굽에서 있다가 지금 다시 나와서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아브라함이 엄청난 그 실패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지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 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분쟁하고 다투니까 그것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쟁을 부추기는 꼴이죠. 분쟁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거죠. 방관하는 자세. 여러분 이건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까 다툼이 일어날 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에서 분쟁이나 다툼이나 어떤 그런 불안 분쟁의 씨가 도사리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돼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잘 됐다. 잘 싸워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의 피값으로 대속의 피값으로 인해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피스풀한 화평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 희생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가 파괴되는 다툼과 불씨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며 다른 형제 자매와 화합할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화평케 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Blessed are the peacemaker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성경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써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 누가 피스메이커를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분쟁이 아니 다툼이 아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며 자기의 생각을 죽이며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벌써 이 지역이 좋은 지역 같으니까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롯이 보기에 다 자기가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과 권리를 삼촌이지만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훨씬 많죠.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는데 자기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할 수도 있었지만 네가 그렇게 원하냐? 난 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고륙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주 멋있게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전히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다 차지해도 좋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의 기득권, 권리, 입장, 생각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대하고 있는 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으니까. 실패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봐야 실패했다는 거 이제 더 이상 그도 아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봐야 실패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하면 실패입니다.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다시 말씀을 쫓으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대로 그 계명대로 다시 붙들고 다시 처음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back to the basic, back to basic 기본으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원리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건 좋아하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거기에 믿음의 신앙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만큼은 철저히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쫓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싸움에서 이런 다툼에서 져버립니다.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져버립니다. 우리의 속담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왜 이렇게 져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져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고 싸우고 하면은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그 교제, 그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 열정, 주신 열정과 은혜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것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인간적인 부수적인 옆에 엑스트라 thing 같은 건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삶은 여러분 부수적인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부수적인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right relationship with God,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러뜨리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마귀는 그걸 알죠.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한 신앙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가 영적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이라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절대 공격 못한다는 걸 알고 인간적인 옆에 사이드로 와서 사람과의 관계, 틈을 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다툼과 갈등의 문제로 도전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잘하지만 인간과의 문제를 관계를 네가 잘 할 수 있을까?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 어디 네가 네 조카 롯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가 조카 롯이 너의 땅을 다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가 포기하고 네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줄 수 있을까? 쑤십니다. 쑤셔. 마귀가 직접 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요즘 마귀는 나 마귀야 하고 여러분한테 오는 마귀 없다고. 요즘 마귀는 현명해요. 마귀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틈탑니다. 다툼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툼을 조장합니다. 분쟁을 조장합니다. 서로 이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실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예배소 교회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반대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 되게 반대하는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복의 삶은 이런 성숙한 삶이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옆에 사이드에 대한 문제를 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회복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복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붙드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붙드시고 사이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사람들이 분쟁하는 거 분쟁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가 되도록 말해야 돼요. 참으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시라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회복의 인생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고 네가 좌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양보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내가 괜히 양보했나? 이 좋은 목축업자 아닙니까? 이 좋은 땅을 내가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요즘 말로는 이 뱅크럽시 되는 거 아닌가? 미치는 장사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다 양보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지만은 이 좋은 곳을 내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내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괜한 짓을 했네. 너무 손해당하는 짓을 했네.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머리가 잘 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런 포기를 하고 완전히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보는 말씀이 그겁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조카한테 로스한테 양보했다고 너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축복한 그 약속을 너가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줬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 너에게 그 축복을 하는 자,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자는 나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주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가라. 나를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라보라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라고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4절 초반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갈등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을,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 다시 기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해야 되나 하는,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육적인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lift up your eyes. 너의 눈을 떠라. 너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 지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 바라보는 것이 사실 말씀을 쫓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상념에 젖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100% 순종하며 나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개입해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쫓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어렵든지 힘들지 간에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어려움만 계속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은 순종 그 이전에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있고 처음에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 회복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쫓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로 회복합니다. 예배로 회복하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어떤 한 면, 어떤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되어지는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사실은 순종의 한 면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실 어떤 내가 어떤 율법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그 순종의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바른 관계가 있어야만이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커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 교제, 은혜의 교제 이 모든 것을 커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십니다. 매번마다 아브라함 삶 속에서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란에서 말씀을 쫓았을 때도 그때 발붙일 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는 곳이 없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쫓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는 뭔지 아세요? 디퍼런스를 뭔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으니까 기록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만 이제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건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직접이 아닌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짐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바른 회개, 바른 관계, 말씀을 쫓아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내가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손에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한번 순종하며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세요. 이끌어가세요.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만큼 행복한 삶이 없어요. 이끌어가는 삶만큼 정말 신이 나는 삶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움 있고 고난당한다고 그런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징계가 아니에요. 징계. 징계가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징계와 시련은 달라요. 징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때로는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만족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